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삼삼오오 가족이 함께 모여 믿음의 각 장막에서 주님 앞에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사모하며 저희 가정에 또 각 심령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자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 장막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통하여 준비케 하신 말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선포되며 그 여러 말씀 가운데 단 한 단어라도 심령에 꽂히며 불타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레마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주제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저작을 했으나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깨닫고 정리하고 전수했던 것을 물려받아서 당대의 인문학적인, 인문주의적인 그런 지식을 배경으로 해서 종합 정리한 것이다. 날로 타락해가고 부패해가는 교회와 또 교리에 맞서서 개혁교회에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리한 것이고 오직 전통과 세상의 관습이 아닌 주님 주신 성경 말씀의 근거에 교회를 개혁시키고 삶의 개혁을 추구하는 개혁교회 성도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 전반을 그 근거로 하여서 체계화시켜서 정리하고 있기에 저자는 요한 칼빈으로 되어 있는 기독교 강요 책이나 한 사람의 책이 아닌 교계 전체의 지혜와 그리고 교회사의 역량이 모아져 있는 책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에서는 회개의 내용에는 중생 그리고 성화가 들어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에 이르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있는 것이지요. 이 회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됩니다. 중생을 체험하게 되지요. 중생을 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중생한 백성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중생 이후에 성화의 단계가 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삶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는 세 가지 국면이 있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전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전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죽이고 살리며 살아간다 하는 겁니다. 육을 죽이고 그래서 금욕주의는 배격해야 하지만 금욕적인 삶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 성장의 요소이기도 한 것이지요. 육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죽이고 내 안의 영은 자유를 주셨으니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뜀박질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전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죽이고 살리는 것이 바로 회개의 세 가지 국면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한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중생한 성도는 그 삶이 한번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이 회개의 세 가지 국면이 지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의 삶이란 성도의 삶이란 매 순간 회개하는 삶인 것이고 평생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회개할 때에 구원받았으니 한번 회개하면 된다. 그 뒤에 눈물 짜고 콧물 짜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구원파의 일부 교리는 극단적인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중생한 성도는 그냥 믿음, 마음으로 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야고보 2장 20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개역에는 헛되다는 것, 헛되다고 하죠.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일평생 회개하는 삶,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지속적인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서 즉 하나님께로 전향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이고 살리는 오늘 죽었던 육은 내일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죽이고 오늘 살아나서도 내일은 또 영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살리고 이렇게 죽이고 살리는 지난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죠. 이런 과정이 결국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떻게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회개하여 중생하였으니 그 단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회개의 삶, 그리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에, 이 출발하였던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으로 중생 얻으면 그 다음에는 회개의 지속적인 삶이 있는 겁니다. 믿음 자체도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정하여 주신 이에게 그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 앞에 복음을 똑같은 사람이 전해도 한 사람은 감동받아서 예수 믿고 한 사람은 평생토록 돌아오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사람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회개하여 중생한 이후에 이제 믿음이 열매를 맺도록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필요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믿음에 무언가 더 공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는 이 믿음에 더해라, 믿음에 더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 더하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믿음에 무엇을 더하라는 겁니다. 이 더하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뜻을 보면 공급하다 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공급해줘라. 믿음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충분하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어라. 하나 공급하고 그 위에 또 공급하고 공급하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일곱 가지 더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열매가 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아, 너 중생한 사람이구나 라고 세상 앞에 입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 덕목입니다. 덕입니다. 이 덕을 사전에서 보게 되면 이 헬라어 신학 원어 사전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이 감정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그 모습이 덕스럽다. 두 번째는 겸손하고 아주 성결하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분의 덕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스며들고 또 성품을 통해서 우러나와서 전해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려면 믿음에 덕을 더하라는 겁니다. 덕을 공급해 주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덕에 더해 줘야 할 것이 있으니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더할 것이 있으니 바로 지식이다 하는 거죠. 이 원어가 그노시스입니다. 이 영적인 지식이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은 그냥 책 보아서 아는 것, 강의 들어서 아는 것 그런 것 말고 살아가면서 실천해 보면서 실제 경험을 보면서 깨닫고 축적하게 되는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똑똑할 수 있지만 그 지혜가 이제 많이 공부하지 못한 어르신에 비해서 결코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 공부만 가지고 되는 것, 이해력과 기억력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거지요.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이 지식은 선악을 분별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악을 피하게 되고 선을 쫓아가게 되는 거지요. 서울교회 어려운 가운데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우매한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지식이 없어서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분별 못하고 그렇게 어둠의 길로 이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에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 바로 이 지각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더할 때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덕에 실천적인 지식이 더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단지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깨달아 알게 되어져 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제 제 단계를 넘어서면 손주를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더 큰 지혜에 또 실천적인 그러한 지식에 도달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에 더하여서 지식에 더할 것이 있으니 공급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 다음 단계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는 자기를 잘 통제하는 것을 말하죠. 자신의 욕망이 자신을 사로잡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신을 다스린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절제는 단순히 자기 통제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제하시는 단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덕은 더욱 성숙해지고 지식은 참된 지혜에 그리스도를 더욱 깨달아 아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절제가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그 다음 단계는 인내인 겁니다. 인내. 인내의 사전적인 뜻은 변하지 않는 것, 즉 불변성, 그리고 충실, 변치 않는 기다림, 참을성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난관이 와도 괴로운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지요. 성도의 인내, 성도의 인내는 사탄의 괴계를 무력화시키는 또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공격해봐라 굳건하게 서서 인내하고 있으면 제풀에 지쳐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는 겸손하고 그러나 겸손하면서도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태도, 그러면서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인내가 보여주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이 인내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실천적인 지혜로 풍성해져 갈수록 더욱 인내력은 커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현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들도 잘 견뎌낼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인내에 더해야 할 것이 있으니 경건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은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신대의 교훈이 경건과 학문이지요. 좀 어렸을 때에는 왜 학문과 경건하지 않는가? 기장의 안신대는 또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학문과 경건. 저게 더 맞지 않나?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지나오고 나서 보니 정말 훌륭한 교훈입니다. 경건 위에 학문이 있을 때에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목회자 또 말씀의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의 경건은 성도의 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경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은 아, 이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 모습이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중생의 목적은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 중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왜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불러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시는가? 중생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음을, 즉 자신이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경건은 결국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입증하는 정말 귀한 축복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경건을 아주 깊어지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형제우애이다 하겠습니다. 형제우애. 미국에 있는 어느 주가 이 이름을 그대로 차용을 했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인간애를 말합니다. 이 신약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가 혈육간에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한 피 물려받은 형제 자매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형제, 영적인 형제 자매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 소중하게 여기는 형제 자매,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 신분의 차이, 출신 지역의 차이, 그리고 지지하는 정치적 신념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 우애는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성도나 촛불 시위를 지지하는 성도나 복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기에 자기 주장하고 상대방을 가르치려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 것 가지고 들어와 서로 자기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직 모이면 말씀 묵상하고 그 뜻이 어떠한가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격려 하는 것이지요. 세속적인 차이와 세상에 만연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형제 우애 필라델피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본체이시고 그러므로 너희도 사랑하라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이 형제라는 이름을 빙자하여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용인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배격하고 공동체에 받아들이지 말라 또한 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들은 완전한 회개의 열매를, 증거를 보이기 전에는 결코 거룩한 공동체에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치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은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하지만 악한 누룩은 공동체를 아예 괴멸시켜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에 성경은 굉장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우애를 넘어서서 여기에 더해서 믿음부터 시작한 모든 단계를 완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 사랑, 사랑입니다. 여기에서의 사랑은 바로 아가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의 최고의 보답,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음의 이 특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가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때에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한 구원받은 자임을, 중생한 자임을 입증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을 표준 새번역으로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시고 도와주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이런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 바로 입증하라, prove라는 단어로 번역을 옮겨놓고 있습니다. 11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 확정에 기여하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공동번역은 의역했는데요.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로 아주 기쁘게 환영해 주실 것이다 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중생을 증명하는 길, 구원받았음을 입증하는 길,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상에 남겨두신 것, 그래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추구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 아니고 깨끗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란 겁니다. 은혜로 선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손을 굳게 잡고 있을 때 그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와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굳건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공생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훈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인도하심이, 그 말씀에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평생토록 악과 부패에 잠겨 있다면 구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자리가, 그곳이 오물로 가득 차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분이니 너희도 거룩을 본받으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우러릅니다. 그리고 하늘을 열망하는 삶을 삽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주님의 이 가르침을 또 말씀을 신경도 안 쓰고 무시하면서 입술로는 나 예수쟁이요, 나 그리스도의 제자요 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제법 있습니다. 혹시 우리 자신은 아닌지 한번 또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마음의 교제는 없으면서 입으로만 성경 구절을 줄줄 뿜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애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덧입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참 제자가 아닌 것이지요. 혀로만 제자라 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제자가 되는 것은 어렵지요. 혀로만 제자는 위선자인 것이고 마음으로 제자는 참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혀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다 하겠습니다. 어떤 학문처럼 지성으로, 기억력으로 이해되고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그 가르침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그 삶이 딱 내 삶을 주장해 나갈 때, 내 삶을 소유하고 운영해 나갈 때 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의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빌립보서 1장 10절이 그리고 11절이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목표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로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이 있고 때로는 이 믿음의 그 진보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고 명하지만 결코 완벽한 경건, 삶을 다 살아내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았음에도 남겨두신 이유는 그 구원받은 그 감사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입증하며 그렇게 살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상에 완전한 인간이 없듯이 완벽한 그리스도인도 없는 겁니다. 지상의 교회조차도 완벽한 교회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자라오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원래 교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으나 완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며 더 나은 믿음의 공동체에 이루려고 애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 완벽주의의 우상입니다. 완벽주의,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완벽하게 해내려는 정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은 병입니다. 그리고 이런 완벽주의는 부작용도 아주 큽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고민하다가 아예 시작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리고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 파괴적인 욕구를 보인다. 이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들은 이 완벽주의라는 병이 걸린 사람은 끊임없이 경쟁에 집착해서 대인관계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 환자들 중에 많은 경우 그 부모에게 완벽주의 성향이 보이더라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온전함을 담고자 애쓰지만 결코 완벽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는 영적으로 교만인 것이고 죄인 것이지요. 교육학 용어사전에서는 완벽주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비난이나 비평을 면하려는 심리적 방어기제. 결국은 완벽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 자기를 방어하고자 애쓰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땅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지상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천상의 천사가 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육신의 감옥에 여전히 갇혀 있는 셈이지요.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신실한 자가 되기를 추구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신실함, 특징은 꾸준함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 저 사람 참 믿을만하다. 이게 사실 신실함의 특징이죠. 신앙에 있어서 온전함을 추구하되 부족하다고 중단하지는 않는 겁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 거지요. 부족하다고 또 실패한 사람 있다고 왜 그 모양이라고 결코 비난하지도 않는 겁니다. 건강 때문에 한 달을 금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금연이 참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성공한 사람이 참 드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의 역사로 하루아침에 그냥 도저히 못 견디게끔 만드셔서 그렇게 끊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긴 했습니다. 이 한 달째 금연하다가 엉겁결에 혹은 도저히 못 참고 한번 자신의 금연 규칙을 어긴 사람, 이왕 버린 몸 하고 다시 피기 시작한다면 그토록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제 첫날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이 다시 첫날이 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으면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어때요? 실패하면 어때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거지요. 변명하지 말고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다시 첫 걸음이 되는 거예요. 새 출발이죠. 신앙의 여정 이와 같습니다. 이게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오늘이 어제보다 한 발이라도 더 나아갔다면 믿음의 진보를 이룬 거지요. 매일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주 짧은 거리일지라도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지 않는다면 완벽하게 할 수 없기에 아예 포기하고 있다면 그 여정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멀리 못 갔어도, 가다가 발이 삐끗해서 멈추었어도, 헛디뎌서 잠깐 넘어졌어도 안 간 것보다 백배 천배 나은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 노력은 하나님께서 가상하게 보시고 아주 유익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자가, 순례자가 평생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단한 전진인 겁니다. 끊기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전진, 한 발 한 발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발을 내딛는 것이지요. 나의 성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못 이루었다고 자학하지도 자책하지도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며 그렇게 한 발 한 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성경이 역설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자세, 제자의 생활 방식인 겁니다. 요한 칼빈의 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닮아야 할 형상으로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모범을 삶에서 드러내야 하며, 드러낼 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자유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기쁨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이다. 참 좋은 말이네요. 자유는 그의 계명을 행하는 것이고 기쁨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참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진보해야 하고 성화를 통해 꾸준히 자라가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의 순례는 마침내 인간 본성에 철저히 반대되는 일들을 하게 될 때까지 경건 안에서 이루어가는 부단한 전진이자 부단한 성장이다. 오늘의 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르시는 받는 그날까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중생한 자임을 입증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부단한 전진이 일어나도록 저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조석교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시는 그 거룩한 성역 힘있게 재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기간 때에 또 이동을 통하여서 또 여러 직관적 만남을 통하여서 교제가 이루어질 때에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임을 또 중생한 자임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 또한 되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의 모든 직간접 만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